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천사들을 시켜 전하신 말씀도 그렇게 큰 구속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처럼 값진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맨 먼저 알려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당신의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확증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당신께서는 그들을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셨고 모든 것을 그들이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께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으나 지금은 영광과 영예의 왕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직접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아들, 딸들이 당신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그분을 완전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널리 알리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들과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악마를 쳐서 이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인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벗겨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몸소 유혹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37장.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리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산에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사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글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스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송소를 그들 한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 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믿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형태의 시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는 데를 반복하면서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자랑만을 대뇌에 있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결코 인생에 있어서 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무시한 채로 미래의 비전도 없이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위험한 시각입니다. 현실 집착의 사람은 오늘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과 안일에 빠지기 쉽고 오늘의 불행이 인생의 전부인 양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일에도 미래를 염두에 둠이 없이 추진합니다. 때문에 공사도 부실 공사가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신조차도 비극의 결말을 맛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현실에 충실치 못하는 것도 미래를 망치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에도 충실해야만 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애외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대상하는 신앙은 과거를 무시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더 귀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복을 계승할 유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눈앞의 팥죽 한 그릇만 보는 위인이었기 때문에 약속된 영광을 잃고 말았고, 야곱은 불리한 작은 아들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앞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조상들에게 약속된 엄청난 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겨울 속에서 봄을 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보는 자만이 밝은 미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죄만 보는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도 연민이나 도움을 염두에 두고 그를 보기 전에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꼴이 됐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죄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에게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죄보다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죄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시각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딱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되 물질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그 두 번째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하여 측정하는 풍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의 축적을 위하여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감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이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정당화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크게 보이는 것은 영혼이 병든 징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죄나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시각장애자를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만 보신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군중들의 눈에는 죄와 법만이 보였지만 예수께서는 죄의 사슬에 단단히 묶여 어찌할 줄 모르는 한 사람만이 보였고, 그를 죄와 냉정한 율법의 굴레에서 건져내어 자유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뿐이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시고 앞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아우 아벨을 쳐죽인 가인을 향하여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한 가인은 비극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사람을 보지 못하는 자는 죄와 비극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만이 사람을 귀중하게 보고 사람다운 일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나 사람의 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 사람다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야곱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약속의 확인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은 사람답게 되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사람의 영광만을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밝게 떠서 앞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남은 미래를 바칩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세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십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를 통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악으로 누리는 낙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찾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